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세요. 남편을 이렇게 항상 의심하는 어떤 아내가 있었답니다. 그냥 퇴근하고만 남편이 돌아오면 샤워할 때 그냥 와이셔츠부터 남편 속옷까지 몽땅 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란 머리카락만 나오면 어떤 여자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무리 남편 옷을 뒤져도 머리털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젠 하다하다 못해서 대머리 여자를 사귀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의심과 시기를 끊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시기하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외식하는 자들로 그렇게 전락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절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낫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의 그 일부분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야이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2만 명 넘는 백성들을 먹여주셨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주지 못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박수쳐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완전 이단 취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적대시했어요. 아마도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에 도전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어떤 잘못이라도 발견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죄인들과 세리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6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또한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도 시비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4절을 보시면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헤롯 땅과 함께하여 어떻게 해서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결국은 마가복음 3장에 이미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본질을 잃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병으로부터, 그들의 정말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하고 신앙에서 그리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할머님이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친구분들이. 오랜만에 만나셔서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그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안부를 묻는데 한 할머니가 묻습니다. 바깥 어른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할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지난주에 죽었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저녁 때 그 저녁에 먹을 상추들로 받아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정말 안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뭐 별 수 있나 깻잎 따다 먹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그러니까 대답을 이 사람들이 나눈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이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그것을 방어합니다. 자신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보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찾아와서 뭘 하냐면 오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1절은 그들이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예수님 보러.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은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욕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도 말씀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판단 기준은 전통의 문제였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8절에 지적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그 전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하고 자신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새벽기도를 잘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성도님에게 새벽기도도 못 나오는 성도가 뭘 교회에서 말을 하려고 하냐고 그냥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신앙을 그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봉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을 봉사로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장로의 전통에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의 저서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랍비들이 쭉 성경에 있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하여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거 읽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 몇 킬로그램을 들어야만 이게 일이고 일이 아니라는 거. 안식일 날요. 또 몇 발자국을 걸어가야만 이게 일이고 아닌 것을 여러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세베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르면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스 엘리베이터가 이스라엘 가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1층에서 씁니다. 문이 열리죠? 그럼 각 층마다 씁니다. 그러면 사람은 타고만 있으면 아무런 것도 안 해도 자기 층에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고 안 누르는 게 어떻게 노동이 되고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메시나라는 책 6부 11편 4장에 보시면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규율이 나옵니다.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냐면 이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계량식으로 계산하면 물 0.5리터를 부어서 손을 잘 씻으라고 적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 랍비 아키바라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옥에서 손 씻지 않고 먹기보다는 차라리 굶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전통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첫째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본질을 보는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2장 17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리들과 정말 그리고 창녀들과 같이 몸을 파는 여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또한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을 못 보고 맨날 부수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으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외면하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매사에 부수적인 것만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6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 히포크리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이것은 자신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무대에 쓰는 연극 배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밖에 있는 모습과 안에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자나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죠.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최고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는 하나님과 아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늘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시고도 성장과 성숙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교회 연극을 하고 세상에 가면 세상의 사람들의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이중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 올 때 성경책 갖고 들어왔다가 그거를 성경책을 차 뒤편에 넣어 놔둡니다.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일날 또 그들도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경제적인 폭풍우가 많이 부는 날 교회에 벼락이 떨어져서 교회 지붕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교회 새 교회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금씩만 협조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그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성도님들이 이제 성금을 내, 특별 헌금을 내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한 성도님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런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자기 집에 불 지른 사람에게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뒤면 생각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진정 집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전의 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주인의 자리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목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제대로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는 이 백성,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본질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수적인 것,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셨으면 그들에게 외식한다는 말을 하고 너희들은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이걸 안 하고 저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삶과 말씀을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구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바뀔 의도가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왜 바뀌어요? 그 사람이 바뀌면 되지.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요, 전통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이러한 어찌 보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잘못된 표준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표준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절대적인 잣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표준, 일에 대한 잘못된 표준, 신앙에 대한 잘못된 표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관, 결혼관, 뭐 물질관, 뭐 자기 그 삶에 대한 어떤 관점, 이것에 대한 잘못된 표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요, 이렇게 잘못된 표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버겁고 힘이 됩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저는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시대, 메시아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균 잣대가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진리와 그 외에 다른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져 버리면 모든 진리는 자신들이 가장 좋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와 잣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진리와 잣대를 전통에서 찾았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그 전통의 잣대로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형식이 바뀌면 형식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 무슨 율법인 것처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10절부터 13절에 골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간단해요. 골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미리 서약해서 드리는 그런 그 헌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 유대인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내가 부모를 부양할 재물을 이렇게 서약해서 드립니다라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서약은 하고 재물은 안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아 내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으로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이유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율법을 어기면서도 분명히 너의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은 막고 전통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역이민 오신 분들이 문제가 된답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가 교회 떠날 때의 모습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세링입니다. 딱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민 오시고 그때 정착하신 분들의 정서대로 예배를 그 꾸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20년, 30년 전에 똑같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면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변화하는 사회에서 진리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이 땅바닥에 앉거나 서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전해지는 복음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고집합니다. 전통에 고집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마인드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여러분, 예배 형식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장벽으로 남아있는 전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드시죠. 손을 씻는 것, 희장에 갔다 와서 물을 뿌리는 것, 그렇죠? 4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잔과 주발을 씻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통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그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희들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예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형식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산 제사로 예배를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이제는 보러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얻어갈 게 없나. 이렇게 돼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아나보다는 어떻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벼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더 섬기라고 충성된 일꾼에게 주는 것이 직분입니다. 삶을 위한 것입니다. 온전한 삶. 전통이 말씀보다 앞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통으로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윽박지릅니다. 이것을 안 하면 너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뭐라 그랬어요? 요약이라 그랬습니다.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전통을 사용해서 그 사랑이 아닌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또 그들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행위를 통한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진짜 길을 막고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길을 막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들의 어떤 삶의 전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점 위력도 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니언은요, 요한복음 6장 37절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하나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세계선교의 정말 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윌리엄 캐리는 내 장막터를 넓혀라고 하는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는 그의 선교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또 이것을 지키는 자는 큰 상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변혁이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본질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이러고 있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그렇다는 근데 속은 아닌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리들을 다시 불러 이르시되라고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진정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정한 것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 바깥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더러워지고 부정하기 때문에 네가 더러워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결예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철저한 회개와 자기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의 양심과 영혼이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손을 씻고 먹는다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리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참 이 제자들 문제 있는 제자들이에요, 진짜로요. 예수님 몇 번을 설명해야 합니까? 17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죠. 사람이 먹어서 들어간 것은 배를 통해서 배설물됨으로 마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손을 씻고 먹든 안 먹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음식을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측면에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또는 행동의 근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의 중심이 되는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가지 굉장히 기본적인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12가지 대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가지는 전부 다 10계명의 6계명, 7계명, 8계명, 909계명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가지를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계명인 살인과 관계된 살인, 악독, 흘리는 눈, 회방, 교만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쳐봐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을 향한 파괴적인 언어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적인 비웃음과 빈정대는 것, 시기나 또 어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욕설과 험담, 도덕적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들의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그 6계명에 해당하는 것, 7계명은 가늠과 관계된 것입니다. 음란, 가늠, 음탕한 것, 성적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계명에 속한 도둑질, 또 9계명에 속한 속임, 제10계명에 속한 탐심, 탐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적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전부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6계명부터 10계명, 특별히 6, 7, 8, 9에 가장 많이 관련된 그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행동으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정의 원천은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형식적인 정결행위인 손을 씻는 것, 형식적인 정결행위인 우리가 나와서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 이것으로 정결해지고 이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회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기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막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요. 재를 뿌리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내 마음의 완전 부패를 인정하고요. 주님께 나와 주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긍휼을 간구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악된 나의 마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비교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양심적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룬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의 역사를 보십시오.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그곳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회개와 진정의 열매를 주는 그러한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를 나누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조금 잃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게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반은 내 것이지.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와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행위의 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정죄하고 단정하고 또 그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에 한 마을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한 사역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두 여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정말 막 불지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들이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중에 한 여인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교회에 바쳐진 쌀 한 주루를 훔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은 이 쌀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려고 한 것인데 제가 훔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여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던 한 여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정부입니다. 근데 주인집에서 계란 한 개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한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선교사님에 갔다가 선교사님께 말하지 않고 책 한 권을 몰래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도 모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고백이 결국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옴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어떤 권위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잣대가 되는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간절히 권면합니다.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부수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며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잊고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말을 띄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모이면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 모여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을 반드시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진정한 영혼 구원의 사역과 정말 세계 복음화에 모든 노력이 기울어지는 그런 곳이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세요. 온전한 예배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고 드려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